개인투자는 뭐 되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네. 연구를 봐도 장기적 평균적으로 돈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니스가 봤을 때는 개인투자자가 돈을 잃게 만드는 투자행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장에서 개인투자의 비중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갔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측면이 이 비효율적으로 개인이 투자하는 투자 행태냐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AI 버블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이제 또 연말 연시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시점인데
그쵸.
여기서 좀 투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또 투자 거장에 화두를 던져가지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점점 바보가 돼갔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관보다 현명한 개인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클리프 에즈니스고요. AQR이라는 퀀트 헤지 펀드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 재산 뭐 어마어마합니다. 운용 자산 208조 원 정도, 개인 재산도 4조 원이 넘는 이 거장의 체급을 지니고 있고요. AQR 하면은 이 퀀트 투자의 거의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팩터라고 하잖아요. 시장 뭐 이 시가총액 이 사이즈 기준으로도 보고 이 밸류 기준으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팩터로 주식을 구분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의 선구자입니다. 대체 투자도 먼저 도입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퀀트 투자에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상당히 상관이 있는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시해서 노벨상을 받은 유진 파마의 제자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클리프 에즈니스가 투자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네네.
내가 이제 30년이 넘은 커리어 그러니까 AQR 창업한 지 30년이 넘었고 그 전까지 하면 40년 이상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세상의 기술은 발전했지만 시장은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똑똑해진 게 아니라 시장이 점점 더 바보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뽑았는데 이제 패시브와 이제 개인 투자자의 확대 그리고 저금리 세 가지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리프 에즈니스 본인의 단기뷰와 뭐 그 외의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네, 우선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가격이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 약형, 준강형, 강형으로 나뉘는데 약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가격 패턴이 다 이 과거의 가격들이 지금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트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준강형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 이제 기본적 분석도 안 먹힌다. 왜냐하면 이제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 공개된 재무제표들이 이제 다 이 주가에 반영되고 이 기업의 실적 전망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강형은 그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간 건데요. 내부자 정보까지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더라도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강형이고요. 이 강형 모델이 이 인덱스 투자의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요 얘기는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그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 실제로 나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만든 그런 말일 뿐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주창한 사람의 제자가 바로 클리프 에즈니스
아닙니까? 네.
본인이 이렇게 배웠는데 현업가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저도 이제 배웠을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네. 나와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본인이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아버지에게 배웠으면서 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냐? 이 본인이 퀀트 투자를 하니까 이 싸고 비싼 거를 측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고 비싼 그 기준을 알고 싶었대요. 얼마나 비싸야지 비싼 거고 얼마나 싸야지 싼 거냐.
아하.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비싼 주식들과 가장 싼 주식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를 구하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밸류에이션 격차를 나타낸 겁니다.
아하.
보시면은 이제 이 닷컴 버블 당시에 이 격차가 거의 정점에 다다랐거든요. 거의 100분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는 수준으로 이게 벌어졌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에즈니스가 닷컴 버블을 겪으면서 아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런 정도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면이 있으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주가는 적정 가치를 잘 찾아갈 테니까
그쵸.
이 정도로 극단적인 차이는 다시는 안 나오겠다.
몇몇 종목만 너무 비싸고 막 이런 그 쏠림을 그쵸.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닷컴버블 수치를 넘었던 게 20년, 21년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죠. 시장이 효율적인데 이런 극단적인 괴리가 20년 만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요 그래프가 이제 요 사진이 이제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거든요.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왼쪽이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아버지 유진 파마고, 오른쪽은 이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비이성적 과열의 저자 로버트 실러 교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래 한 75%는 유진 파마, 25%는 로버트 실러였다고 합니다. 시작했을 때. 왜냐면 그 자기 스승처럼 100%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헤지펀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헤지펀드를 한 거고. 근데 이제 30, 40년이 지나니까 나는 이제 75%가 실러고 25%가 파마로 변했다. 왜냐면은 시장이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이제 세 가지, 패시브, 개인 투자, 저금리, 요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비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시다면 비이성적이다라고 하시면 또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로버트 실러 교수님의 책도 비이성적 과열이잖아요. 이레셔널입니다. 그러니까 레셔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냉정한 보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뭐 의사활동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원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왜 덜 합리적으로 변해가느냐? 우선 패시브 투자를 뽑는데요. 이제 마이클 버리에서도 나온 이 자료입니다만, 이 시장이 패시브 위주로 되면서 이 시장이 좀 비효율적으로 간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은 패시브라는 건 어쨌든 현재 구성된 지수 그 자체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과 가치를 보고 종목을 분별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거는 주가가 적정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도록 투자해주는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투자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인데요. 개인 투자자는 뭐 되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연구를 봐도 장기적 평균적으로 돈을 잃습니다. 어떤 연구를 봐. 물론 이제 현명한 투자자는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네. 예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프 에스니스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게 만드는 투자 행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장에서 개인 투자의 비중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갔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측면이 이 비효율적으로 개인이 투자하는 투자 행태냐에 있어서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가 발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쇼를 예로 드는데요. 우리가 퀴즈쇼를 보면은 이 찬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보면 이제 이 전화 찬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답변을 물어볼 수 있는 전화 찬스도 있고, 관객들한테 이제 투표를 시켜가지고 하는 그 관객 찬스도 있는데, 이 통계를 쭉 보면은 전화 찬스보다 관객 찬스가 맞출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화 찬스는 어차피 보통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많이 전화하는데, 예, 그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친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찬스는 틀릴 확률이 높은데 관객 찬스는 관객들이 개개인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찍다 보니까 오답은 흩어지고 정답은 모이면서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관객 찬스가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집단 지성이 발휘가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집단 광기가 발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소셜 미디어와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예로 들었습니다. 요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 이 간극이 얼마나 벌어지나를 나타낸 건데 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뭐 이런 이유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이 심합니다만 이제 그 다른 이유로도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을 뽑거든요. 보통 이제 알고리즘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 판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으니 투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려면 개개인이 독립적인 사고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과 소셜미디어 때문에 독립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도박하듯이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포츠 베팅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커졌습니다. 미국에선 거의 뭐 보편화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개인 투자들이 주식도 뭐 스포츠 베팅하지 거의 토토하듯이 한다. 주식 토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게 문제냐? 왜냐면 이제 스포츠와 스포츠 베팅의 차이를 보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제 네. 통계를 대입을 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변모한 반면에 스포츠 베팅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이 헤지펀드 관련한 미국의 뉴스들을 보면 제가 재밌게 본 뉴스가 있는데 요즘 이 헤지펀드들이 주식이 아니라 스포츠 베팅 시장으로 눈을 돌린대요.
아.
스포츠 베팅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규모는 커졌는데 엄청 비효율적으로 베팅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가 좀만 잘하면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장에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게다가 뭐 주식 플랫폼도 뭐 로빈후드 보면은 이제 수수료도 없고 거의 뭐 게임화 됐거든요. 쉽게
맞아요.
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게임화 됐기 때문에 이 주식을 거의 뭐 도박하듯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요즘 유행이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제로데이 옵션이 유행이고.
그렇죠.
요거는 사실상 당일 만기 옵션이다 보니까 당일에 이 무슨 이벤트가 터지냐에 따라서 막 외가격됐다, 내가격됐다, 아예 운명이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약에서 오늘 뭐 CPI 발표가 있다, FOMC가 있다 하면은 그걸 보고 거의 도박수 수준으로 베팅을 하는 홀짝을 하는 수준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이 제로데이 옵션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게 형성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은 이제 저금리의 체내 효과입니다. 금리는 최근 올랐지만 거의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지잖아요. 10년
그쵸.
이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빠져도 곧바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주식은 오르니까 그냥 맘 놓고 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 2010년대 이전에는 이 조정이나 하락장에서 바닥까지 가는 평균 일수가 204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0년대 이후에는 그게 반토막 납니다. 100일로.
아하.
그러니까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아주 아주 빠르고 하락을 했다고 해도 바로바로 반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한마디로 지하 1층과 2층이 있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또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뭐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걸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자기는 그래도 시장이 적정 가치를 찾아갈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적정 가치 찾아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전보다 더 길어지고 험난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길어지고 험난한 이유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틀린 선택을 하면 그 틀린 선택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길어지고 험난해진다는 거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또 이런 비효율성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도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이 적정한 가치에 가깝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야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한 건데 아니 뭐 적정한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에 높거나 낮거나 많이 오랫동안 있다가 잠깐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이제 투자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적정 가치를 못 본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적정 가치까지 한 30% 괴리가 있다.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30% 괴리를 보고 투자를 한다. 15%가 올라서 15% 먹었다. 그럼 여기서 더 투자를 해서 15%까지 더 올라야지 적정 가치로 교정이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15% 먹었는데 앞으로 적정 가치 예전에는 30% 룸이 있었지만 앞으로 15% 룸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자본 더 투입하면 내 익스포저만 늘어나고 리스크만 더 지고 앞으로 수익 나갈 룸은 좋고 나 투자 안 해. 나 이 정도만 먹을래. 네. 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교정이 잘 안 된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비효율적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버블이냐 그럼 시장에 있어서는 긴장하게 만드는 수준에는 맞지만 버블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봤던 이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의 이 격차가 이 분위로 봤을 땐 77분위 수준인데 이 정도면 그쵸. 버블은 아니다. 게임 레이쇼로만 보면은 닷컴 버블 터미까지 오긴 했지만 버블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냥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안 좋으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는 이런 식으로도 본인은 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에스니스의 얘기였고 제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뭐 좋은 얘기였잖아요. 투자랑 결국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하워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가 주식을 분석하는 방식 그리고 주식 금리가 중요하니까 거시경제를 경보하고 이런 게 사람들이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기초는 그게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그 비효율성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있고 내가 그거를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 나는 시장이 비효율적이지만 나는 그만큼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 투자할래. 아니야 난 비효율성 공략할 수 있어. 난 알파를 노릴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투자 이 기준이 거기서부터 갈라지고 그 이후부터 뭐 내가 뭐 바텀업을 할지 탑다운을 할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보시고 시장이 얼마나 시장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그거를 공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 말했듯이 이제 제 가치로 가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클립 에스니스는 기관은 그런 거 못 버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과정이 길고 힘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 입장에서는 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50% 맞은 것보다 3년 동안 마이너스 20% 맞은 게 훨씬 힘들다.
아.
단기적으로 큰 하락보다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게 힘든데 기관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힘든 과정을 기관은 속성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개인 투자자다. 아. 현명한 개인 투자자. 시간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만이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유리한 시대다. 라고 이렇게 언제를 줬고요.
현명한 투자자가 아니고 현명한 개인 투자자네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진정한 위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정 가치와 괴리가 있는 걸 알아도 기관 3년 동안 저 실적이 안 좋으면 고객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은 그런 거 무관하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현명한 개인이 앞으로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비효율적과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를 보면 이제 캠피셔가 또 떠오릅니다. 고수의 풍모가 바로 아하. 시장이 언제 효율적이고 언제 비효율적인지 이 구분하는 데 있지 않나. 캠피셔는 항상 뭔가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선반영론을 얘기하거든요. 아 이거 다 가격에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효율성을 보면은 이건 리스크가 아니야. 그래서 주가 안 떨어져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시장의 큰 단계를 봤을 때 이제 이 심리로 하잖아요.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성장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관계별로
예, 네. 걱정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마켓 사이클이 결정된다는 건데 이건 또 이 심리 과열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니까 또 이건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닭 잡는 칼 쓰고 언제 소 잡는 칼 쓸지 이렇게 탁탁 쓰는 이 고수의 풍모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AQR의 클립 에스니스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하우드 박스도 그렇고 이 다들 하는 말이 AI 때문에 이 운영업의 해자도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운영업이 뭐 거장들의 기관들 보실 때 뭐 운영 자산 100조, 200조, 300조 막 이러고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모였다 보니까 이 새로운 이 회사가 뛰어들기에 그러니까 이들과 경쟁하기에는 이미 승리한 강자들과 경쟁하기엔 굉장히 힘들었는데 본인이 AI 써보고 하니까 이거는 이 해자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개인 투자자 연결하자면은 개인 투자자가 AI를 잘 써서 투자하면은 이거는 기관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또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용업의 해자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투자를 혹은 투기를 혹은 베팅을 조장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되는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게 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복권을 사야 된다는 그런 심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 심리에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게 진짜 진정한 현명한 개인 투자자로서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생존해서 살아남는 투자자 이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살아남는 투자자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뭐 효친 클럽에 계시는 분들 효친님들이 이 사이클에서 AI가 언젠가 끝나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살아남으셔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자로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이제 에릭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올해 에릭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내년에 네,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